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오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옵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가는 세상 나가서 사는 삶이 참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여러분은 충만히 쇠하셨나 모르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 쇠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쇠한다, 쇠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 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냥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 혹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상황을 보고 해석하시게 되는 능력,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이 세례 요한보다 더 흥황하고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셨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찌 됐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눈에 비해 눈에 볼 때 계속 비교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의도와 그 상관없이 우리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비교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세례를 받은 얘기를 하면서 아, 난 어느 목사님이 세례해 주셨어,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는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은 물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가.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에 있을 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를 베푼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안수받고 떠났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분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들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가르쳐준 것은 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기억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었다고 만약에 증언이 되고 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전히 세상에 계시거나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세례를 베풀 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를 기억하기 이전에 그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놀라운 역사,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는 그 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사마리아,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갈릴리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유대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유대 사람들을 환영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하죠. 내치죠.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주님 이거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것들 싹 쓸어버리라고 기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이제 저기 여리고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제가 늘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6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참 못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그 장면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저 그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제 예수님 뵈면 넌 하여튼 꼭 요 저 속이 꼭 그렇게 저 좁아가지고 꼭 내가 힘들어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이때 이 피곤했다라는 이 단어가 심한 노동 그러니까 아주 고된 노동 끝에 지쳤다 이런 뜻이에요. 때는 6시쯤 되었더니 정오거든요. 뜨거운 정오, 한낮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지쳐서 우물 곁에 털퍽 앉아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곤한 걸 아실까? 요즘 학생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이제 교수님들이 내가 살았던 인생은 이렇고 내가 하는 전문 과목은 이렇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힘든 과목 잘 안 하려고 그래서 힘든 과목 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특별히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재미있는 건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학생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탁 손을 들고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선생님 QOL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선생님들은 QOL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QOL이 뭐냐?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애들이 먼저 그걸 물어봐요. 월라벨 물어보는 거죠. 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그 학생들의 표현을 들을 때마다 덜컹덜컹하고 가슴이 좀 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란 말은 일은 삶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신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다. 밥 삼아 살았다. 삶이란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더러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혼마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행하다가 소진도 경험하고 그 일을 행하다가 지치기도 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건데 어느덧 우리는 일하다가 지치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은 다만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일이 주는 영광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거야말로 노동의 소외입니다. 노동 일로부터 소외되는 비극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일이란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것이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돼야 되는 일인 이유는 우리가 소진돼야 되는 이유는 일을 행하다 지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렇게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지치는 이유가 주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 때문에 지친 건가? 그러면 그때 그냥 털퍽 앉아서 쉬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기억하면서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명을 이루시다가 피곤하셨다. 나도 주의 뒤를 따른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 격투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림이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는 그 다름박질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런 정말 그 다름박질하는 이런 역동이 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 피곤함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피곤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피곤하셨는데 우리는 예외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너무 못된 거죠. 우리 주님 사랑하고 흠모한다면 우리도 그런 피곤함 경험할 수 있는 거 인정하고 그 경험할 때, 예, 주님 힘주세요. 이 피곤한 걸 알아야 상수의 시원함을 아는 거예요. 목말라보지도 않았는데 그 달달한 맛, 그 시원한 맛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앉았다. 전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나 참 힘들다, 지금 지친다, 목마르다, 소진된다 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왜? 친히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와요. 나중에 알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잖아요. 전에 남편이, 엑스 허스밴드가 다섯 명이 있었다.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다. 그 말은 지금 동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합법적인 남편은 아니다. 다섯 번 왜 그 전에 남편이 있었을까? 예수님 사시는 당시에도 이혼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랍비의 전통으로 보면 남편과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데 대개 세 번 정도까지를 인정해 줬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다섯 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수상한 삶을 산 거예요. 누가 봐도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산 거죠. 누가 봐도 그 여자만 보면 수근수근, 아이고 누구 왔네, 누구 왔네, 그죠? 그러니 이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길러온 게 이해가 될 만한 거죠. 당시의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햇볕이 뜨거우니까 물이 뜨거워지면, 물이 미지근해지면 물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할 때 물을 길어와야 물맛이 그게 시원해지는 맛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길러오거나 저녁 여체 물을 길러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 한낮에 물을 길러온다는 말은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면 아, 이 여자가 왜 정오에 물을 길러왔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쓰기는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죠.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거절을 하는 말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우선 여자가 이렇게 놀란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서 혼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이 되는 세겜 땅과 거기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 타헤브라고 불렀는데 예언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종교, 다른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더라라는 거에 대한 다른 번역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그릇을 같이 쓰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음식이란 그 할랄 혹은 코셔 음식이란 유대인의 유대인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해도 개밥 그릇에 밥 먹지는 않잖아요.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더러운 오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과 같이 그릇을 음식을 같이 먹는다 혹은 접촉이 일어난다는 말은 더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제 여인이 우선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지금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런 그 넘을 수 없는 이런 갈등, 골,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고 여자, 아무도 없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당대의 문화로 볼 때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인 그 미나쉬 전통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을 얼마나 부정하게 봤냐면, 유대 사람들도 여성들이 그 기간 중에, 생리기간 중에 있으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레위기나 이런 율법에 보면 그 기간 중에는 부정하다 여겼죠.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나시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날 때부터 월경하는 여인과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섞는다? 이거 자체가 스캔들인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레퓨테이션이 어때요? 명성이 어때요? 인생 복잡하게 산 여자예요? 혹시는 직업이 좀 의심스러운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성에게 예수님이 말을 섞는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 자체로 부담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이에요? 피곤한 상태잖아요.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할 수 없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에게 건네, 그 간극들을, 그 넘을 수 없는 벽들을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해도 괜찮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보셔도 괜찮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이유, 그분이 먼저 내게 찾아오실 이유 없는 거죠. 오히려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거나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비난하시거나 나를 정죄하신 이유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 예수님과 여자와의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룹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까칠하게 여자가 거절했어요. 아니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과, 그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줄 거다. 이 living water라는 말은 여기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정말 맛있고 시원한 물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생수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요. 전체 대화를 쭉 쫓아가 보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게 11절입니다. 주여, 당신은 물기를 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보니까 당신이 지금 내게 물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당신이 물을 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그리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는 뜻입니까? 예수님 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그리고 그 우리 조상은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지금 이 조상이 적어도 2000년 이상은 된 거예요. 이 우물, 우리 야곱이 판 우물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퍼낸 이 깊고 굉장한 우물인데, 이 우물 앞에서 지금 당신은 여기서 물 풀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준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라고 물어볼 때, 여자는 지금 야곱의 우물 앞에서 야곱의 우물에 견주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묻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너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여, 주여, 선생님,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가 내 인생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자가 왜 굳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선교 때문에 이렇게 가보고 하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물이 부족한 곳에 가보면 진짜 이 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물 부족 이 물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물을 길는 그런 그 그릇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푸는데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 물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수인성 질환으로 지금 그 하루에도 몇천 명의 아이들이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에 이렇게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깊은 삶에서 물을 파서 그 물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수돗물 틀면, 수도 틀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이 대화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 말은 정말 이 기가 막힌 약속인 거죠. 더군다나 이 여자는 우물가에 올 때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눈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꼴저꼴 보기 싫은데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나 그럼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여자가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참, 이렇게, 아직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여자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미 결과, 정답을 알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혹은 지혜가 부족하다, 혹은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쉬운데, 너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이 여자와 같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제 의도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못 알아듣는 때가 많거든요. 괜찮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자기가 아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뜻이 아닌데 자기 뜻과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말하잖아요. 금을 먹을 수 있으면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린 상황을 다 알고 보는 거니까 다시 물어보면, 이 여자가 다시 물길로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그 여자의 인생이 그걸로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복잡하고 수상한 인생 그냥 그대로 다만 외면하는 것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자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여자의 정말 그 숙련되고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의사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딱 해내거든요. 이 여인의 삶의 문제의 핵심을 딱 집어냅니다.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뭐예요? 자기 인생에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여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에 목마르게 하는 갈증이 나는 가장 깊은 근본적인 원인, 남편, 그 문제 앞에 직면하도록, 대면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식으로 이해하고 우리 식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헛소리하고 계속 땡하고 계속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문제 앞에 바로 직면하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 말이 참, 야, 정답, 옳다. 그래요. 칼로스라는 말은 좋은, 선한 그런 뜻도 있어요. 네 말이 옳다. 진짜 너 말 잘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확 폭로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문제,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마치 발가벗긴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아니, 보이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해결하시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해결하시니까. 우리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칠 문제가 없으시니까. 아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문제를 이렇게 확 우리 앞에 보이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꺼내므로 문제를 문제로 피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게 그런 거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타헤브라는 그 말을 받는 말이기도 해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인정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인 것 같아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뭐 이런 말들 하는 거죠. 아버님은 불교시고 어머님이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대개 우리가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이 여성이 그렇게 혹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이렇게 양극화돼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이분이 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오래된 문제를 그리고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벌써 21절로 갔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하시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요한에 기록된 예수님의 특별한 어법 중에 하나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이 말이 아멘 아멘 레고 후민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시는 거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는 말을 이렇게 너 내 말을 좀 믿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냐면 아 글쎄 말을 해봐 내가 말을 들어봐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지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한번 말을 해봐 내가 듣고 결정할게 그 말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게 이건 뭐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인지 혹은 믿을 수 없는 말인지를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어떤 뜻이냐면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이라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믿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게 믿을만 하면 동의가 되면 믿을게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동의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거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 하나님 어디 계신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큰 거라고요. 아니 믿음이 더 크다라기보다는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말을 이해하든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얘들아 너희는 내 말을 믿어. 그럼 우리가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아멘.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 중요한 말은 아버지 예배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는 장소의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새 시대를 여세요. 새롭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세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건데 너희는 알지 못한 너희는 지금 너희도 예배하는데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알아요? 그거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소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기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앗을 결정하시고 유다의 자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우리 식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 식으로 예배드리면서 감동하고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배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배받는 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는 비로소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참되다는 말은 옳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대가 오는데 여기에 아주 긴장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건 오고 있다라는 미래인데 곧 이때라 지금이다. 그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야. 이건 모순이죠. 그죠? 그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야. 미래가 지금 현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과 진리를 영과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줄 수 있는 언급입니다. 그 뒤에 이 예수님의 23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요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한번 24절에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영이란 이 육체에 비해서 대조되는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육적인 삶이고 교회에 가서 혹은 기도원에 가서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영적이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영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 말은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 피지컬리티를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늘로부터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 3장 뒷부분에 땅에 속한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와 땅 혹은 영으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하신 이와 피조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란 말은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된 우리 모두와 구별되는 존재이시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만든 우리의 방법, 우리 길로 갈 수 없다. 이게 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서 나는 길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동시에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시작 이렇게 매듭이 지어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기되심인데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나는 이런 역동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살다가 많은 문제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아직 그 상황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있으면 그 문제 넘어 그 어려움 넘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바로잡아주시는 샬롬이 우리 때문에 느껴지는 것 말이에요. 아직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샬롬은 오고 있으나 곧 지금이라 라는 영광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오고 있지만 지금인 거죠. 또 다른 뜻으로 영과 진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받는 이는 아버지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셨죠. 그죠? 되었죠. 그러므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예배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위다. 아버지를 만나는 행위다. 둘째, 진리는 저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는 그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난 다음에 결심이 있어요. 결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심. 이게 진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12장부터 쭉 16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시작이 어떻게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24시간 7일 내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구별되는 성별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저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시면 이거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25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실까요? 누가 복음을 듣기에 합당할까요? 예를 들면 니고덱. 뭐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참 선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한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합당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수상한 삶을 사는 이 여인은 그래도 좀 이제 자기 삶을 좀 정리하고 좀 깨끗해져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문제 가운데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정말 그 냄새나는 삶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먼저 건네가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처음 말씀하세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분이 먼저 만나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말씀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식으로 이해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 수 있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곧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가성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했습니다. 사는 동안에 어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갔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해서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는 영광, 그렇게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